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을 말하다, 성공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과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뛰어난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성공이란 돈, 지위, 명예, 그리고 권력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공했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인물들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인 존 우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현재 모습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지금 내 모습 자체가 스스로 마음에 들고 만족감이 있다면 성공이라는 것이겠죠. 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실패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또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장례식장에 참여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각자마다의 정의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정의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인가 성공이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를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한글로 형통이라고 번역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쓰인 단어들을 NIV 성경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주로 이 형통이라고 된 부분을 영어로는 success, 즉 성공 또는 번영으로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생각보다 이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읽었는데 이 명장 여호수아의 이 결과물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총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31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같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래되고 강력한 왕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며 나갔더니 그 인원이 31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적이라 할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과를, 성공을 여호수아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면 당장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죠? 책으로 써서 한번 베스트셀러로 마케팅해서 한번 이거를 공유해 보시죠. 아니면 전략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의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이 승리, 성공의 요인은 사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부르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이러한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를 걷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이 형통, NIV 이 성경의 successful, 이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선명한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그분 자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 지독한, 치열한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서 각종 중상모략과 계략에 판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붙든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한 발 한 발 전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성공을 주셨다라는 것,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형통과 성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 여호수아서를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총 31번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3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 여호수아의 전적은 32전 31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1명의 왕들을 굴복시켰지만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번의 패배가 이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실패, 왜 여호수아는 실패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에 어떤 순간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했더니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었죠. 여호수아가 볼 때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마음에 자신감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졌죠.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이 너무나 작고 그곳에 있는 군사들은 볼품없었으며 자신들이 끌고 있는 이스라엘 부대는 굉장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병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여호수아 휘하에 있는 한 부하 장수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패배를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 인생의 32전 31승 1패를 기록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공에 대한 가치를, 정의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오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너희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거기에 너의 노력과 너의 은은, 너의 공의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목이 뻣뻣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한 양심이나 어떤 내 안에 있는 정직함이나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나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너무나 간단해 보였던 아이성은 내 힘과 노력으로 조금만 힘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재하면 실패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든 어려운 난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몸으로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점령하기 위해 전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3절 보게 되면 그 전에 보냈던 병력 3,000명, 그 병력을 보내고 나서 자신은 수수방관하며 자신의 진영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 10배에 해당되는 3만 명의 병사를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하여서 진두지휘하여 그 땅으로 쳐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진격 명령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여호수아가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성공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승리와 성공을 주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왜 내가 연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의 경험에 매몰되고 거기에 붙잡혀서 그때부터는 내 노력과 힘과 내 재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그때부터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그룹과 컨설팅 회사가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 100대 재벌을 조사했는데 이 100명의 부자 가운데 그 후손이 100년이 지나도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딱 4%였습니다. 100명 중에 딱 4명만이 부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보니까 과거에 대한 성공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재물들이 다 낭비되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사진기라고 하면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없고 이 우리가 필름 썼었잖아요. 이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었는데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2년도에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131년 동안의 전통을 이어오던 엄청난 회사였는데 그 기업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지켜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 최초로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 코닥이었다는 것이죠. 그 디지털 카메라를 디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만을 고집하다가 이 디지털로의 변화를 놓치니까 과거의 필름으로 우리가 성장했었고 성공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가 현대에 와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휴대전화의 강자라고 하는 이 모토로라 예전에 유명했었죠. 이 아날로그 휴대전화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보급률과 사람들이 애용했었습니다. 당시에 애플을 훨씬 앞섰지만 결국은 현재는 구글로 넘어가 버렸죠.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도널드 선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도산하고 망해가는 과거에 성공했었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활동적 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해서 그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루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는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변화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제국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에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했던 이 여리고성의 함락이 어느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해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게 된 것이란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인 활동적 타성이 있다면 그것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법칙, 승리하는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그의 인생 끝까지 이 나르시시즘, 활동적 타성에 젖어들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욥이죠. 이 욥을 보면 그 당시에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 500마리, 일곱 아들과 딸 셋을 거느리고 있는 대가족이고 대부호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흠이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로 와서 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이루고 있는 이 성공거리를 하나하나 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세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는가? 재물의 망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단은 욥이 누리고 있었던 소와 나귀와 종들과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순식간에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욥의 건강을 망하게 만듭니다. 소유물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욥의 정수리에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도록 그를 쳤습니다. 욥은 결국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이미 가산이 다 거덜났기 때문에 집도 없는 판국에 그 기와장을 들고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관계가 망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 하고 쏘아붙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 건강, 관계, 가정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 욥이라고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욥도 죽고 싶을 만큼 가슴이 타들어갔고 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고백을 내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람이요 뺏겨보면 압니다. 망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순간에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주신 것이란 사실이죠. 욥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을 축복해 주셔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삶의 존재적인 토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물질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관계라면,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실력이나 재능이나 스펙이라면 그것은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 순간 삶을 포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관계성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의 4대 문명은 모두 강 주변에서 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문명은 황하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나일강 옆에서 다 생기게 됐죠. 왜냐하면 강 근처에 있어야 기후, 교통, 또 토지나 농업의 발달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 지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생사를 보게 되면 강 옆에서 그 도시가 시작되게 되고 매우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시 건설가라면, 이 당시의 개척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강 옆에다 세우겠죠. 그 누구도 만약에 황량한 벌판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 강 옆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지만 영적인 법칙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은 이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약속인데요. 무슨 약속이냐? 만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하여 전존재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어서 거기서 무엇을 심든지 그 곡식이 자라서 결실하게 해줄 것이며, 메마른 그 땅에서, 그 들판에서 풀이 나게 하여서 그 황폐였던 곳을 내가 푸르게 만들 것이고, 그 샘 가운데에 샘이 솟아나서 물이 흐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죠? 우리는 성공의 조건에 매여 있습니다. 내 스펙, 내 집안 배경, 내 실제적인 현재 모습을 가지고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난 낙오자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황폐한 곳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을 푸르르게 만들며 그곳에 복을 주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관계시설을 만들겠죠. 물을 끌어오겠죠. 가뭄에서도 물을 보충하겠죠.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들의 온갖 전략과 모든 힘을 모아서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을 가꾸기 위해 힘을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강이 없더라도, 그 주변에 물이 없더라도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대, 사막에서 샘이 솟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법칙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한 경쟁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레드오션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내가 더 하나라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인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그 자리 가운데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온 삶의 중심에 있어서 이 성공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미국에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목재소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경제 불황으로 갑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과 성실로 그 회사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늘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 어려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숙박업을 한번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로 여관을 찾지만 너만은 가족들이 묵을 수 있는 건전하고 바른 숙박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조그마한 여관을 하나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건전한 운영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이룬 이 홀리데이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캐몬스 윌슨의 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일들의 이 블루오션에 영적 블루오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내어도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결국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하행선을 타야 되는데 상행선을 탔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점점점 목적지와는 멀어지는 것이겠죠. 이 성경 보게 되면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매일이면 주일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와 성공을 매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고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을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32전 31승 1패의 삶, 그 일패의 삶을 통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전 생애를 거기에 걸었다란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공과 형통을 경험하시는 우리 영락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